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성일로 지낼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또한 언약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였사오니 정확한 복음을 알아오사오니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양육했던 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아이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할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다 이렇게 똑똑했어요. 굉장히. 한 친구는 고등학교 상고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취직되고 다른 친구도 사업 잘하고 있고. 이 친구가 얼마든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안 가길래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 사장님도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희 직장은 교회 같아요.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야 제대로 된 직장에 갔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어머니에 대한 상실감. 그러니까 20살 돼서부터 40, 40대 초반이 된 것 같은데 그날까지 어머니만 모시고 산 거예요. 연애, 결혼 전혀 생각 안 하고. 왜? 어린 시절에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그것도 그거지만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만났더니 은행도 못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시니? 그랬더니 은행을 못 가는 이유가 한글을 몰라서. 그게 쓸 수가 없어서 은행을 못 갔대요. 그래서 어머니 만나서 한글부터 가르쳤어요.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다니면 찬송가도 성경도 읽어야 되니까 성경책 읽고 쓰게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매일같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갑자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피부치 같은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다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성경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을 했어요. 부모님을 절대 원망하지 말아라. 뭐냐? 부모님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만 해도 역할을 다 하신 거다. 너에게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다. 그러니까 너에게 같이 살지 않고 학비도 안 주고 너희를 떨어져 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할지라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장 소중하고 너희가 효대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니까 청소년 때 제 마음속에 너무 기뻤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이제 너가 마흔이 넘도록 어머니 모시느라고 혼자 살았느니 이제 장가를 가야 되지 않겠냐. 너는 분명히 좋은 아내를 맞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복받은 후대를 주실 것이다. 이제 초점을 거기에 맞춰라. 가정에. 예.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를 좀 일찍 불러갔는데도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이 든다. 너 어머니 살아 계셨으면 평생 너 장가가도 안 가고 어머니만 모셨을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하고 살다 보면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또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은 이유가 없어요. 엊그제 청소년하고 상담을 하는데 가출을 하고 집에 저녁에 전혀 들어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뭐냐면 이 명진 보이고 있는 애가 자기 친구가 가출했다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가서 가봤더니 왜 들어가기 싫니? 그래 그러니까 맞기 싫대요. 그래서 왜 때리면 얼마나 때리겠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때렸는데 너무 피가 많이 나가지고 나중에 오다고 이 허벅지하고 붙어가지고 물로 씻으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부모님이 말하기를 여자는 너희들은 쳐 맞아야지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그런데 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얘는 엄마 아빠 얼굴도 몰라. 때려줄 수 있는 부모님도 없어.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야. 야 그러면 너가 맞을 짓을 했잖아. 그리고 그 어머님 부모님도 너무 심하게 하긴 했다. 그러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내용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징계를 내리고 보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겠다. 그런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바꿔서 고쳐서 쓰셨을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 이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제 소망이 있어요. 징계하기 전에 심하게 맞기 전에 먼저 깨닫고 순종하고 인정받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에스겔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입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거든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어디에서 지내야 하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얄궂게도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에스겔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신앙이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말씀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레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제사가 말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선포자, 대언자,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사역의 기간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부터 그 후로 약 22년 동안 사역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대언자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이렇게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막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럼 파수꾼은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 우리도 현장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꾸지람이 없어요. 부모님도 그게 없어요. 학교 선생님도 그게 없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망하게 돼. 이렇게 하면 멸망하게 돼. 나중에 너 실패하게 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했잖아. 네 학과 끈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꾸지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로 파수꾼의 삶을 담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강단 안에서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그런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대행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고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또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로 목사님이 나에게 나를 찌르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메시지를 주셨구나. 이 징계의 메시지를 주셨구나. 내가 듣고 나를 바꿔야지. 이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자 조지 물료가 메시지를 하고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어떤 성도가 와서 뮤디 선생님, 뮤디 선생님, 저는 징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하더라도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안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자매님 그러면 잘못 안 하십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징계가 없습니까? 죄 짓고 잘못하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게 큰 저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별 이유도 없는데 괜히 징계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큰 관심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랬잖아요. 나는 그래도 목사님 별로 잘못이 없는데요.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있어. 그런 분들 많다고요. 에스겔도 그랬다고요. 예레미야도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다 큰 잘못 없는데 대표적으로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고. 왜 그랬느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너가 살면 전체를 살릴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저 소중한 사명을 너무나도 큰 사명을 줬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택받은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이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제국이 패권을 주기 위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그런 환경들은 뭐 오히려 다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주변의 좋은 조건들도 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보세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이 참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으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선다면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축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제 밥술께나 먹었다고 교회를 등한히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앞세우고 교회나 말씀은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원자폭탄 떨어뜨릴 겁니다.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어요. 몇 개. 여러분 정말 떨어뜨리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됩니까? 우리의 기준이 물질 중심, 세속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먹고 사는 것 중심, 놀러 다니는 것 중심.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사명은 복음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뺏어가십니까? 오히려 더 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를 등한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그런다면 우리가 오히려 매 맞는 게 더 축복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느니?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때리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영적 서밋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세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말씀 운동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 첫 번째로 생각하세요.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다 있으면서 전도하고 말씀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저주받아야 말당할 채찍을 맞아야 될 마땅한 우리의 정신 자세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 아닙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말을 했는데 말씀드리는 건데 어리다고 못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매일같이 친구들과 점심시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갈 때 매주 혼자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친구 집에 들려서 친구 초인종 눌려서 깨워서 교회 데리고 갔어요. 왜 못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장로님들은 항상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공예배에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은 파수꾼이십니다. 우리가 살면 나라와 민족 세계가 살고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후대가 재앙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오히려 재앙을 막는 그러한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핍박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주를 주십니까?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당하느냐면요. 1차, 2차, 3차 포로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하고 3차 침공했거든요. 3차 침공할 때는 시드기야 왕이 그 안에 성을 쌓고 준비를 하여서 2년 동안 거기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방을 적군이 2년 동안 바벨론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 그 안에 먹을 게 없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오늘은 우리 자식을 잡아먹을 테니까 내일은 당신의 자식을 잡아먹읍시다. 뭐 이런 상황까지 가서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 해도 너무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주시면 하나님 말이 안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점이 많았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성경을 보면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3000년 전이 다윗 왕이 왕이 됐던 때거든요. 왕이 돼서 그 후로 수백 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30명의 왕이 있었지만 한 명도 의로운 왕이 없었어요. 남왕조도 몇 명, 7, 8명의 의로운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도 다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참다, 10년 참다, 100년 참다, 200년 참다, 그 전부터, 1000년 전부터 참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애굽을 통해서도 치시고 아수르를 통해서도 경계를 내셨어요.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남왕조가 봤다니까요. 그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열 지파가 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남왕조는 정신 못 차렸어요. 그 후로도 계속 우상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을 통해서 느부갓네살랑 1차 침공했어요. 그때도 정신 못 차렸어요. 2차 침공했어요. 그때도 정신 못 차렸어요. 3차까지 그제서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처음부터 그것을 다 노략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니까요. 수차례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참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까지 여러분 안 고쳐진다면 이제 매밖에 없잖아요. 징계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인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국생활. 속국생활도 그냥 나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안 돼. 속국생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안 돼. 포로생활하고. 거기 가서도 노예생활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을 삼아서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정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길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정말 효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불효하는데 하물며 육신인 부모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불신앙하는데 우리의 체질이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악해요. 이기적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말씀으로 나를 죽이고 변화시켜야 되지 않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에스겔서 부분을 이제 에스겔서는 뭐 1장부터 48장이 됐지만 그 내용을 보면 뭐 많은 그 환상과 이상과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큰 자세 뭐 주제는 여러 가지 주제는 없고 뭐 스토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신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는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잖아요. 근데 징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징계를 왜 주시는지 깨닫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자기 너무 잘못하니까 왜 그래? 그래서 매한다 때렸어. 그러니 아이들이 10년 후에 뭐라고 그랬냐? 그때 엄마가 나 때렸지. 그래요. 아빠가 나 때렸지. 자기가 잘못했던 건 전혀 기억을 못해. 맞은 것만 기억해. 그럼 그건 어리석은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한 징계가 있으면 왜 그랬을까?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느냐, 얼마나 적게 맞았느냐, 무엇을 어떻게 맞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징계를 주셨느냐 이거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도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하였을 때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였을 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우리는 성경에 보면 죽지 않으면 때리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때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그래. 이게 저는 사탄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징계를 못해. 애들이 어른이야. 조금만 뭐랬다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뭐 어머니 기분 나빠가지고 삐지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빌어야 돼. 이게 얼마 저주받은 시대입니까? 말씀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번 강단 메시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획과 섭리 그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점점 하나님의 원리를 바꾸고 있어요. 동성애로 가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하나님의 지식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무신론적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여자들이 너무 드세져가지고 남자들이 바보되고 그러니까 서로 행복하지가 않죠. 남자들은 무능해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가정을 살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자보다 더 무능해지고 점점 이걸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또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도 우리는 좀 다른 실수와 범죄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대부분의 남북 왕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솔로몬까지도 다윗까지도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게 뭡니까? 정치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땅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까? 성공입니까? 지식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우습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러 가시면 단순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지식인이라고 성공한 것 아니요. 사회 정치 권력을 가졌다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바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히 남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대언한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기울어지니까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애굽의 편을 쓰지 말고 바벨론의 편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아이 무슨 선지자가 정치는 우리가 더 잘 알지. 무슨 목사님이 정치는 뭐하냐. 경제를 우리가 더 잘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자주는 안 그런데 가끔 보면 영안이 엄청 밝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미래가 보여요. 계시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하셔야 돼요. 왜? 그중에 어쩌다가 하나님의 진짜 예언의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로 했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못 깨달 평생 못 깨달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여자 청년이었어요. 다른 청년이 있었는데 키도 작고 성실한 남자예요. 야 너무 근데 그 아이하고 말을 했어. 그 여학생에게 아, 저 쟤하고 결혼을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남자애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뭐라면 콧방귀 끼는 거예요. 키도 작고 어쩌고 못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 여자애도 키 작고 못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후로 그 여자애가 아직까지 시집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이 남자 저 남자 돌고 돌다가 낙태하고 정말로 이상한 인생을 살고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요. 예, 목회자의 말을 한 번 안 들었을 때 그때는 영안으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거든요. 여러분 말했어요. 그 남자애는 잘 만나서 여러분 대기업 회장의 그 수행 비서 돼가지고 저 사실은 그 뭡니까 버스 회사에서 버스 나오면 뭐를 했냐면 저기 매연 있잖아 매연 측정하는 일을 했어요. 그 버스에서 그 가장 밑바닥 일이거든요. 그걸 너무너무 성실하니까 회장님에서 그 대기업 회장님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회장님을 모실 수 있는 직원을 한 사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로 그 친구를 했어요. 거기서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친구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키 보지 마시고 외모 보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님 말 듣고 가라고 그러면 무조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을 안 하는데 믿습니까? 예.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너무 이상한 기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사회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약한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악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요 하나님이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나라를 새롭게 재창조하지 않으면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을 다 바꾼다고 여러분 이 나라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큰 재앙과 문제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재앙과 저주를 받지 않고 원자폭탄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갱신하고 개혁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겔과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파수꾼으로 현장에 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전화 이복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포로 생활 노예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영원히 남은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후반부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악행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하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결국은 엄한 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린 징벌은 전쟁이었고 속국생활. 그러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613년에 이렇게 정복을 했어요. 니느웨 성을. 그랬는데 그 나라를 그냥 유지시켰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속국 삼았어. 속국 삼으면 뭐가 좋으냐면 왕과 그 사람 그대로 놔두고 조공을 받아요. 어느 정도 정말로 죽지 않을 정도로 조공을 받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반역한 이유가 뭐냐면 조공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속국 생활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그 현장에 가서는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일까? 하나님 이렇게 노예 생활, 속국 생활, 포로 생활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또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런 절대적인 메시지와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악을 용납하지 못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징계를 내리시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2절에는 후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고난을 당하십니까? 채찍에 맞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과 포로의 생활을 통하여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렘넌트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로 응답을 받으니까 흩어졌더라도 하나님의 비밀인 숨긴 자의 축복을 또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구약의 언약을 전달할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 민족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은 없었지만 현장의 예배를 회복하는 회당의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반드시 여러분 원수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크게 안 나올 줄 믿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의 원수들을 반드시 멸할 줄 믿습니다. 헷갈리죠? 여러분. 그래야 되나? 너무 복음적이셔가지고. 그러나 성경리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근데 이 원수를 우리의 대적, 우리를 괴롭히는 그 대적 원수 갚는 것도 있지만 거기엔 영적인 상징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절망했던 제국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 그 뒤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원수의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주받고 멸망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당해야 되거든요, 마땅히. 그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 사탄으로부터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를 전파하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배후 세력은, 흑암 세력은 저주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메시아 왕국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왕국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배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역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에스겔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에스겔을 시대를 살릴 파수꾼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통하여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마치 무슨 그 우주선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외계인이 나온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 그런 예화와 환상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시대도 그랬고요, 에스겔 시대도 모두 다 로마의 속국이었고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상징성 있게 그걸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시대가 고대 아수르나 바벨론에 보면 거의 다 영적인 그 모든 동물들이, 지금도 소가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나 그 짐승들이 영적인 상징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문화에 맞게끔 표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에스겔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상징, 비밀을 깨달을 정도로, 그러한 계시가 보일 정도로, 미래가 보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시대의 영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파수꾼만 있다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어떤 강적들과의 싸움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들이 에스겔과 같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만약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었다면 그 핏값을 에스겔에서 찾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캠프를 하게 됩니다. 5월 달에. 여러분 못 나오신 분들은 현장에서도 캠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가마 사촌, 팔촌 이렇게 보면서요. 형제 보면서 과거에 제가 30대 생각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 뭐 정확한 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주변에 우리 집안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 주변에 사촌, 육촌 다 망했어요. 나이 드실 때로. 엄청난 문제가 왔어요. 제 가까운 형제는 어렸을 때 너무 가까이 지냈고 사랑했는데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어떤 문제로 연루돼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8년형 선고받았어요. 그 아버님은 그 충격받아가지고 뇌졸중 오셨고 그 형들 형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잘못 잘렸어요. 자녀는 다른 애는 연락이 안 돼요. 이 문제가 왔는데 걔한테 너 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가라.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10가정, 20가정 중에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앙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뭐냐?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지나가면 여러분 다 문제가 오게 돼요. 엄청난 문제가 오게 돼요. 여러분, 어설프게 복음을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매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복음을 알았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올 건데 그걸 말할 걸. 그러면 그때 왔을 때 알 거 아니에요. 그때 왔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신 안 했다니까요. 그래, 뭐 대충 잘 살겠지. 아니더라니까요. 다 문제가 오더라니까요. 다 빼앗기더라니까요. 다 잃더라니까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망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미리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파수꾼의 이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그냥 그런 말을 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에스겔의 마음으로 돌아가자고요. 수백 년 동안 그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포로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고 그때 에스겔의 마음은 어떤 파수꾼의 마음이었겠어요? 완전히 그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민족이 멸종될 수, 멸종의 위기라니까요. 멸종의 위기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에게 뻔할 뻔자예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재앙에서 건져내는 영적으로는 구원하고 이 삶적으로는 재앙에서 미래에 닥칠 재앙에서 건져내고 지금 있는 그 문제 속에는 깨달음을 줘서 더 큰 문제가 오더라도 거기서 오히려 에스겔처럼 미래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고 좀 내리면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에스겔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징계에 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몇 가지를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징계. 징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한 걸 다 뒤집어 놓고 다 틀렸거든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뒤집어 보세요. 다른 각도로 보세요. 말씀으로 기준 세워 보세요. 그래서 바꾸세요. 나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응답받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럼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또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누가 국회의원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겠어요? 이 나라 민족의 문제점을 가장 알고 그래도 그분들이요. 국회의원을 손가락질 하지만 저는 가장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회의원. 왜? 네, 그거 어렵거든요. 그만큼 정책 쌓으려면 그만큼 나라 민족 그분들처럼 여러분 100분의 1도 생각 안 해요. 그분들이 아무리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만큼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국회의원까지도 된다고 봐요. 우리도 우리 후대들이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 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기록한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 되고 미래의 지도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 준비를 하는 렘넌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나 개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실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기도하면서 유럽에 많이 있는 지금 너무 이게 소득이 많이 올라갔는데 영적으로도 복음화해야 되고 그런 계획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재앙과 저주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빈부 격차. 국민이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이 땅에 경제적인 문제 없이 정말 룩셈부르크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되는데 그 나라처럼 우리 만들 수 없을까? 그 소망이에요. 퇴직하면 다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되는 이 험악한 세상. 이 사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선진국가로 만들 수 있고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목사지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붙잡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협동의 개념이면 이 경쟁의 사회 이거 가지고는 우리 성장할 수 없어요. 유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 협동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후대의 렘넌트들이 그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실천계획 나에게 주신 미션을 좀 여러분 찾아보셨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나라를 가장 행복한 복음 전하는 그리고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그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고 또 묵상기도 하다가 실천하고 적용하고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을 살려낼 그러한 메시지로 메시지를 붙잡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내고 또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살려내는 그러한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